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알려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씨가 수시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환경과 형편 따라 수시로 변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의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한 그런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살아 역사해 주시옵시고 항상 변하며 살아간 우리를 이끌어서 생명된 그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오늘 저녁에 오후에도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신자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쨌든 선택의 문제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냐, 예수님이 내가 나를 선택한 것이냐, 이러한 이제 선택의 문제가 있는데, 뭐 당연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고 주를 믿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죠. 그건 뭐 기독교라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믿게 했다, 그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는 그것을 잘 알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그 많지 않다고 봅니다. 단지 예수님이 나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이 더 구원의 확실성을 둘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을 해야만이 뭐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떻게 해도 선택해서 탈락되지 않고 또 구원에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선택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말은 예수님이 나를 선택했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들여다보면은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그런 것과 똑같은 신앙생활도 아니죠.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는 경우를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선택을 해서 믿게 된 것이라면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을 한 것이고 또 무조건적인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뿐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인간이 끼어들 수 있는 구멍이 바늘고만큼도 없다. 전혀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사실을 분명히 좀 하셔야 돼요. 이 사실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요, 자꾸 믿음을 얘기하면서도 다른 길을 세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결국은 헛된 믿음이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구원의 문제 또 믿음 문제는 우리가 분명히 좀 하면서 그렇게 지나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고 또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인간이 들어갈 구멍은 전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무리가 이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런 사람들이죠. 이들은 기독교 안에다 이제 유대교의 전통을 그대로 이제 그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구원 조건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방인도 할례를 받고 율법 지켜야 된다 이러한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이런 주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아마 그 아주 그 심한 그런 다툼이 있었지 않은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 다툼과 변론이 아주 심하게 그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이 교회가 이건 참 심각한 문제다 이 생각을 하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교회의 성도 며칠 이제 골라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가서 보냅니다. 문제를 거기 가서 이제 해결하라 그런 식이겠죠.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로 가가지고 사도와 장로들에게 얘기한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함께 계셔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자기들이 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이러한 것이었다. 그 말을 했던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은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왔는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그러한 사실이었죠. 다시 말해서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온 것이 그들이 뭐 율법을 지키고 또 할례를 행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의 결과로 인해서 주께 돌아왔다. 그 얘기를 이제 선포를 한 거죠. 근데 그 말을 듣고 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또다시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율법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주장을 또 이제 펴더라 그 말입니다. 그게 이제 본문 내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이 지금의 교회 안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사라지지 아니하고 지금도 어떤 믿음이라는 것과 율법의 그런 문제로 충돌되는 그런 걸 우리가 굉장히 그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만 말하면 안 되고 율법도 같이 얘기를 해줘야 그게 성경이다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율법은 이미 사라졌으니까 이건 뭐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고 또 믿음과 율법은 적절히 조화를 시켜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도 굉장히 부류가 많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 믿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게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걸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할 건 율법은 어쨌든 사람이 만들어낸 건 아닙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백성답게 살 수 있던 규례를 연구해가지고 자기가 만들어낸 그런 율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법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근데 도대체 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냐 그 말이에요. 왜 줬냐는 것입니다. 율법을 안 줬으면은 율법을 지켜야 될 것도 없고 또 할례를 뭐 행해야 할 것도 없고 그러면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도 뭐 안 나올 것이고 뭐 깨끗하지 않느냐. 근데 왜 율법을 줘가지고 문제를 복잡하게 만듭니까? 뭐 이런 그 생각이 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율법을 실천해가지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은 왜 율법을 줍니까? 그런 물음부터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 이유를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게 죄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분명히 답을 내려주고 있어요. 그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 말은 탐심이 전혀 없는데 율법 때문에 탐심이 생겼다.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탐심이 있는데 그 율법이 아니면 그 탐심을 아예 죄로 그렇게 여기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 가운데 태어난 인간에게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간 자체가 탐심 덩어리입니다. 머리카락 끝에부터 발끝까지 탐심 덩어리로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머리카락에 대해서 탐심이 나와죠. 왜 뭡니까? 저는 머리가 흐려니까 이게 좀 검었으면은 뭐 그런 생각도 사실 탐심이거든요. 하다못해 발가락이 못생겼다. 발가락이 이쁘게 생겼으면은 그러니까 이런까지 했던 머리의 발끝부터 발톱 끝까지 온갖 인간은 탐심으로 꽉꽉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이나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을 들여다보면은 그 탐심이 무럭무럭 나오지 않는 구석이 아무리도 없습니다. 자식 문제, 뭐 남편 문제, 부부 문제, 모든 문제에서 그 탐심이나 항상 튀어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탐내지 말라, 율법이 아니라면 사람은 내게 탐심이 있다, 그게 악한 거다, 이걸 잊고 살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이 탐심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주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를 키웁니다.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성공했으면 성경을 탐심하는 거죠. 근데 세상 부모는 그걸 자연스러운 부모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탐심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등장하지 아니하면은 그런 마음까지도 인간이 자연스러운 거 당연한 거 자식 사랑 자식 잘 부모 사랑 이런 걸로 보통이 지나간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죄라고 하는 건 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바울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탐심이 바로 죄라는 거 자식이 잘 됐으면 하는 그 마음까지 바로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을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알게 되어진다. 그렇게 발각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다. 율법이 아니면 죄를 죄로 알지를 못한다. 자, 그러면은 인간이 그 죄를 알게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냐 말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예, 무진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은 사람이 자기의 그 죄라는 걸 알기 전에는 그걸 알지를 못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든가 용서라든가 궁이라든가 자비라든가 그 어떤 것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용서나 사랑이나 궁률이나 자비 모든 건 죄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의인에게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이라 의인은 그 용서와 사랑과 궁률과 자비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 그러면서 자기를 의인으로 그렇게 간주하고 살았던 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그 유대인 부류들, 이런 사람들은 용서와 사랑과 궁률로 다가온 하나님,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제거를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 모든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의 죄를 그들은 보지를 못했다. 바로 거기에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신자가 자기 죄를 본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죄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니고 자기들의 규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게 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례를 만들어서 잘 지켜나가고 또 율법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던 그런 자기들은 이미 죄와 상관이 멀어지는, 계속 멀어지는 거죠.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죄와 멀어지는 대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죄와 상관없는 그런 자기로 살아가요. 그러니 긍휼의 주, 용서의 주, 그런 주가 그들에게는 기다릴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이 사람은요, 자기의 그 죄의 실체를 보지 못하면 항상 나로부터 의라는 걸 자꾸 끄집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그 속성입니다. 율법 모르는 이방인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 양심을 가지고 자기 의를 끄집어냅니다. 사람은 양심을 가지고도 착한 일을 하고 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착하고 의로운 행위라 이렇게 간주하면서 그처럼 착하고 의롭게 산 사람이니까 죽으면 좋은 곳에 간다. 그게 의 아닙니까? 죽으면 좋은 곳에 간다.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자기 의를 바라보고 의를 끄집어 내려고 하는 건 율법에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악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있는 사람은 율법을 실천하자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의를 보려고 하고 또 율법이 없는 이방인 자기 양심을 가지고서 좋은 일을 하면서 그걸 착하고 의로운 것으로 차곡차곡 이제 쌓아져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좋은 일을 한 사람도 뭐 그 일을 감추고 야 이것도 별것 아닙니다 이런 말을 또 하기는 것도 많이 들을 수 있지만은 그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자신들을 죄인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렇게도 결국 자기를 죄인으로 보지를 못해요. 이처럼 자기의 악함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왜 자기에게 왜 이 땅에 용서와 공의를 주어야 되느냐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유대인이 기다린 메시아가 용서와 공의를 주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국가를 주권이 세워줄 그런 메시아였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의 죄를 안 보고 있는 결과였어요. 그게 그 이유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선택한다. 어떤 예수를 선택하겠습니까? 예수가 쫙 늘어져 있습니다. 이쪽은 용서의 주, 이쪽은 뭐 복주는 뭐 예수, 이쪽은 자식 잘 키워주는 예수 막 딱 늘어져 있을 때에는 또 용서의 주 이쪽은 관심이 없는 거죠. 복주고 나를 형통할 그런 주를 선택할 거라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한 그런 그 모습이에요. 복주고 나를 형통하게 해주는 그런 예수만 간절히 원하는 그런 양상만을 띌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어떤 교회들이 예수님이 날 선택해도 이렇게 말하지만 그 예수를 모른 채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항상 구하고 머리 담고 있는 예수는 복주 형통하게 그런 예수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의 죄들을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만 들어있지를 않다는 그런 이유가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은 왜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믿을 수가 없느냐 그 이유를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바로 죄의 이끄 때문에 그래요. 죄를 알지 못한 인간이 구하고 선택하는 주라 해봐야 복주는 예수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용서의 주를 선택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시면서 죄의 그 자리에서 용서의 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으키신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참 그 골치 아픈 율법이라는 걸 주셔가지고 그들의 그 죄를 보게 하신 것이고 또 죄를 보게 하심으로써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용서의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자비하심이고.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죄가 드러난다, 또 죄를 죄되게 하는 이런 하나님 일을 너무 그 가볍게 있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죄를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 죄를 죄되게 하셔서 또는 하나님의 용서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무슨 사랑이고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냐, 자꾸 이런 그 느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별것 아니잖아요 그 말입니다. 이왕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은 우리한테 큰 능력을 줘가지고 뭐 전도를 많이 하기 위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다든가 또 뭐 악한 사람을 선하게 막 바꾸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행한다든가 또 좋은 일을 많이 실천해가지고 뭐 칭찬을 받는 뭐 그렇게 하니까 영광 돌리는 자꾸 어떤 그런 것이 대단한 하나님 일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자꾸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바로 끝까지 정말 끝까지 인간에게 나에게 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만을 선호하고 좋아하는 인간의 악한 속성 그게 드러나는 것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내가 부인되어지는 죽도록 싫어하는 거죠. 그건 죽도록 거부할 뿐이고 그저 어떤 내가 의인되게 정말 내가 좀 어떤 잘난 사람으로 뭔가 좀 나올 수 있는 그걸 의로 포장을 해가지고 그게 나에게서 있어지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마음이 정말 그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인간의 그 똥꼬집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이 뭡니까?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보다도 내가 인정이 되는 걸 통해서 영광 돌리겠다는 그런 발상이죠. 얼마 전 대종상 시상식 때에도 잠깐 제가 들었는데 해필 그때 그 뭐 무슨 상인지 모르겠는데 상을 받은 뭐 주연상이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상을 받은 배우가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또 제가 머리가 팍 돌아보면 되는 제일 싫어하는 말, 그런 말이거든요. 그 자리에 그 연예인 교회도 있고 교회 다닌 연예인이 그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은 상을 받지 못한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도 못해 찌질이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건 따로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따로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자비하심에 정말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왜 그게 기쁨이 됩니까? 우리가 뭐 착한 일, 좋은 일하고 전도도 많이 교회를 키우고 막 그래가지고 칭찬도 받고 막 그래 해야 그게 영광이 되는 것이지. 아니 네가 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감사하는 거 내가 날마다 하고 살아가는 건데. 근데 그 같은 사실은요. 근데 왜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이 하나님 기쁨이라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자꾸 또 이런 생각이 사라지지 아니한 것은요. 자꾸 우리의 그 속성이 눈에 보이는 거 정말. 눈에 보이고 뭔가 자꾸 크게 확장되고 드러나지는 거. 거기에다 뭔가 큰 의미를 자꾸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받으면서 받으세요 해봐야 그건 하나님의 성질 돋구는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것부터 묻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다르니까 아예 그게 신의 자세가 되어져야 돼요. 결국 신자가 주님께 나오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 앞에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 고백은요, 그 고백이 있는 신자가 정말 감사하는 건 용서 긍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로 기뻐하시고 그것을 영광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는 그 고백의 현장, 거기에는 내 홀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신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예수님의 그 지독하신 그 열심과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취한 고집이 우리로 하여금 그 고백을 이끌어 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주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나에게 살아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현장을 실감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그 정말 그런 진심된 그런 마음으로 내 죄를 보는 그 자리에 내가 앉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주님 역사 현장이에요. 세상을 다 둘러보세요. 주님 함께하는 눈에 보입니까? 실감할 수 있습니까? 말로야 뭐 바람 부는 거 하신 일입니다. 하지만은 그건 말로 하는 것이고 바람 부는 말로 하는 살아계시네. 누가 이런 마음 없습니까? 정말로 기적의 사건은 내가 나를 부인할 그런 소질이 없는 그걸 극도로 싫어하는 그런 나에게서 내가 부인되어지면서 내가 이러한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와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강력한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걸 우리가 그런 고백 가운데 실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건 절대로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가볍게 보지를 마세요. 근데 신자가 어떤 신앙 생활이라는 걸 오해를 합니다. 오해를 하면서 또 죄인이라는 그런 말을 자꾸 입에 달고 살다 보니까는 내가 죄인이라는 거기에 소홀히 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장 4절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사랑이 뭡니까? 처음 사랑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된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죄인된 나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죄인된 자에게. 나 같은 자를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알게 된 그때 그 사랑이 처음 사랑입니다. 신자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느끼겠습니까? 맨 처음에. 내가 잘 산다? 아니죠. 죄 있는 나에게 만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 강력하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 처음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의 처음 행위라고 하는 것은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는 거죠. 그게 처음 행위죠. 처음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만으로는 사랑만으로 모든 게 확 채워지는 것입니다. 감사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갈수록 죄인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잊어버리고 용서에 대해서도 희미해지죠. 그걸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요, 항상 우리한테 역사할 때 어떻게 역사하냐면은 우리를 처음 사랑의 자리, 그 자리에 돌려놓기 위해서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처음 사랑으로 되돌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악함을 보게 하시고 그 죄 있는 자리에서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 알게 하시면서 용서의 은혜로 충만한 그 주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해내는 그런 일을 불리시는 것이 말씀의 역사예요. 그래 우리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나의 죄는 더욱더 커져만 가죠. 그렇게 해서 용서의 은혜가 더 커져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용서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그런 신자로 매일매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항상 처음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용서와 긍휼이는 그 마음으로서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자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주의 일이에요. 죄를 가볍게 볼 때에는 그런 주의 일이 가볍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신자는 하나님 말씀 실천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실천해가 영광 돌려야 된다. 자꾸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크신 일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도 바울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은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울이 하나님 부름 받기 전에는 율법이 무언가를 깨닫지를 못, 지키지 말았지, 율법의 의미를 몰랐죠. 그때는 율법을 실천하는 것이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그때 사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실천해서 자기는 살아나요. 의가 살아나 그 말입니다. 실천하면서 난 믿음이 있다. 나는 백성, 하나님 백성이다. 의인이다. 이런 식으로 내가 살아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율법이 뭔가 진심으로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내 자기가 보지 못한 죄가 막 터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죽을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난 죽었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죽었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죠. 로마서 8장 1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신 아니고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죽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울이 율법을 알게 되었을 때에 아, 나는 연약해서 율법을 이룰 수가 없다. 이걸 알게 되는 거죠. 따라서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이지만은 주님이 대신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심으로써 십자가 죽으시고 자기는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여러분 그 정죄함이 없다. 그게 얼마나 복된 말인지 아십니까?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깨끗해서 죄를 안 지어서 정죄함이 없다. 그건 당연하. 그렇게 한다면 당연하고 별 놀랄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날마다 죄의 투성이에서 정말 말씀 순종하는 꼬라지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실질을 봤을 때 그런 나를 가지고서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요, 이건 정말 놀라운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된 모습이라는 그 생명이란 얘기죠. 바울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죽은 그 자리에서 주님을 알게 되고 그 주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그 복된 세계, 그걸 바울이 고백을 하면서 그 얼마나 기쁨으로 그 심령이 가득하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이 자기의 죄를 알았을 때에 몰려오는 그런 복된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성경 보면서 뭐 사도의 기쁨이나 평강 이런 것들요, 맨날 뭐 성경 바로 느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기뻐했다는 것, 평강, 이게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주당에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정말 나의 그 죄의 깊이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내가 죽은 자가 자라는 것을 내 속에 막 들어올 때에, 그랬을 때 우리는 사도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걸 조금이나 맛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다는 것. 야,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소식이냐. 정말 내가 그 안에 정죄함이 없는 그 세계에 내가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냐. 그걸 깨달아 갈수록 신자의 그 마음은 기쁨으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믿음의 길로 가자는 거죠. 또 주님이 우리를 그런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망치는 게 뭔가 하면 자꾸 어떤 율법적인 끄집을 내면서 이렇게 좀 실천을 해야 그게 신자다운 건 아닙니까? 또 이런 것들이 그런 기쁨을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길에는 내가 실제 나의 만족이 있을 뿐이지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그 복된 세계 기쁨은요, 상실되고 없는 세계입니다.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용서의 그 능력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실제 구원받고 복을 얻는 그런 걸 위해서 신자로 우리를 불러 세운 것은 아니에요. 율법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미 완성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 있다면 이미 신자는 율법의 완성 안에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따로 실천해야 할 율법이라고 하는 사실 없는 겁니다. 이미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의 사랑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의 행위가 필요 없다. 그건 절대 아니라겠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따로 실천해야 할 행위가 따로 주어지는 것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요, 내가 믿는 바대로 살아가시면 돼요. 여러분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삶은 다르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정말 예수님 십자가의 의를 우리가 믿는다면은 내가 행한 걸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날 높이는 그런 행위 나오지 않죠. 분명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게 나온다면 그게 바로 내가 주를 선택한 그런 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또 내 행위에서 나를 자랑하는 나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지는 겁니다. 신자는 그냥 예수님의 의를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면 되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말씀은 없다는 것, 이걸 알고 다만 하나님의 의로만 된다. 그걸 믿으면서 그 믿음을 증거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신자라는 것. 그걸 여러분이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나한테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뭔가 좀 우리가 하자 이래 생각하는 것은 예수께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본문에 등장한 유대교의 신앙, 그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자는 나에게서는 의라는 게 나올 수가 없다. 이걸 아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그걸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 이루어진 의를 믿고 그 믿음으로 그냥 살아갈 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는 나에게서 어떤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내 것으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왜? 주 안에서 모든 게 주님의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 행한 건 없어요. 주님 안에서. 주님 행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일하신 주의 일로 인해서 나오는 열매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 돌릴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주님이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저는 그 점을 좀 잘 정리하시고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꾸 우리가 그 뭔가 해서 나를 뭐 정당한 신자로 뭐 만들어 보려거나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나를 죄의 자리에 밀어붙일 때 그 죄의 자리에서 십자가 피 흘리신 주님의 의의 공로 그것을 바라보시고 정말 그 감사함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질 소원하는 그 소원으로 주께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용서와 긍휼로 오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뭘 해도 주님의 공로다는 것 그걸 잊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걸 믿으시고 주께 영광 돌리면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뭘 해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내가 살아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게 주님 일하신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께 돌려놓으세요. 주께 돌려놓으시고 우리를 세우신 것이 정말 주님이 행하시는 그 사랑의 일, 그 용서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증거하시고자 하시는 것. 이것이 주의 마음이구나 아시고 언제나 주님의 그 용서에 젖어 들어가시면서 주님의 그 위대하신 일을, 종이한 그 일을 마음껏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런 신자로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다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용서와 긍휼의 은혜를 다시 생각을 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가며 나 같은 자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고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복된 놀라운 소식인지 정말 내 마음 깊이 깨달아 알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온 힘을 다해서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그 의의 공로를 증거하고 높이는 그런 신자로만 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